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할 때 우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 감동이 있으면 참 좋고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 때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제 대답하면 되고요. 저 설교하기 싫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싶지. 그럼 여러분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몇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안 죽었습니까? 저쪽 동네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또 이쪽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이쪽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이쪽 동네는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요. 예, 그래서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랑 그러니까 저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는 내가 포함됐습니다. 날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살았다는 게 뭐예요? 죽었는데 살았다니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새사람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거듭난 후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뭐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저회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그가 누구냐면 예수죠? 이와여 살게 하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옛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그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죽어야 돼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예.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안 죽었다고 했을 때 그렇죠. 내가 죽었으면 그렇죠. 그러므로 하고 16절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안 후부터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느라. 그럼 육체대로 아니하냐면 육체는 뭐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혈기는 즉흥적으로 이것은 반응을 합니다. 환경에 따라 반응하고 사람을 대변할 때 그의 말에 따라 반응하고 그러나 우린 육체대로 알지 않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수는 육신을 쓰고 있었으니까 육체대로 알았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느라.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사람이 되다는 거죠? 이제는 육의 사람이 되지 않냐고 영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육의 사람하고 영의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표현이라면서요. 태도. 다 같이 그리스도인의 표현. 그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 나타난 표현이 왜 나타나는 거죠? 그 태도입니다. 예. 에리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예. 아는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위와 성품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는가 안 되는가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서 어느 정도 알수 있지만 가장 나를 잘 알아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지만 나와 같이 가까이 오래 있는 분은 알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싱글로 살면은 모르지만 부부 생활하면은 그 남편은 아내가 알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압니다. 만약에 남편이 거듭났다, 변했다, 옛사람 죽었다. 그리고 세포질을 대체했을 때 내가 아무리 난 세포질을 아무리 큰소리 치고 내가 아무리 사람 됐다고 내가 강조해도 내 아내가 볼때그 사람은 전혀 새 사람이 아니라면 옛사람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해주면 아 내가 그런가 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난 아니야. 그래서 아니가 아니에요. 이새 사람 된 행위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내가 태도를 어떻게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든 건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사람이 표현, 그리스도인의 표현이 되어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 사람 보고 빈요한 집사가 은혜를 받더니 그 다음에 달라졌어요? 안 들어요? 물어보시면 그분이 말할 거예요. 아이, 그거 달라지지 않았더라. 그러면 내 말한 거 내가 안 말한 거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 같이 사니까 내 태도가 변했는지 알수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한 내가 진짜 변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변했다 그런다면은 그러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고려하는 게 뭐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되 사람들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질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은 지몇 년이 되었으면서도 그 성질이 믿지 않았다와 똑같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요 주를 영화롭게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사람은 다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성질이 좋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성질이 참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 교회는 다녔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했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는 종교인으로 간 것이고 부모의 물려받은 하나의 종교의 후산물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입에서 욕하는 말을 쓰지 않았고 나쁜 말 쓰지 않았고 격한 말 쓰지 않았고 내가 볼때 굉장히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때 아주 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하고 전혀 다투는 것이고 다투질 않았어요. 싸우질 않았어요. 남이 때리면 맞았지. 절대로 내가 기분이 세다고 주먹질 안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근데 내 태도가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은 난 독선적이었다고요. 제가 그게 언제 가서 알게 됐냐면은 결혼한 후에야 알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맨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도 말안 하죠. 싸우지 않죠. 남의 거 뺏지 않죠. 달라면 주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만 독선적인지는 내가 나를 몰라요. 근데 나하고 같이 결혼해도 같이 매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시간만 빼놓고 같이 사는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살기 너무 힘들다. 그것을 표현으로 우리 한 사람이 보여줬다고요. 그게 뭐냐면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간 거지. 싸운 거 없어요. 우리 안 싸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를 반성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완전주의. 알죠? 완전주의. 너무 완전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너무 정확하고 말도 고운 말 써야 되고 좀 농담한 거 싫고 또 무슨 좀 이상한 좀 있잖아요. 저질적인 말 듣기도 싫고 전부가 제가 센터였죠. 그 후에 제가 성령을 거듭난 다음에 제가 고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나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뭘 고쳤느냐? 나에 대한 그 퍼펙트한 그 완전주의를 하나하나 고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다 고치지 못한지 모르지만은 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지만 너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구나. 어떻게 했으면 우리 처가집에서 나중에 제가 뒷말을 들은 말인데 야, 그 테레사 아빠는 참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이게 좋은 뜻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까다롭다. 아, 그런 뜻에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아, 그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랬었구나. 언제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빛으로 비춰줬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 중에 계신가를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때부터 나란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줬어요. 저는 그들이 틀렸지 난 틀린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쳤을 때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들이 옳지 않았던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믿자마자 성질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나쁜 성질이 여러 해 동안 남아있게 해서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쳐야 돼요. 예. 언제나 고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생활에는 몇 가지 뚜렷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져주는 그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표현이 있는데 주님을 믿으면 마땅히 이 몇 가지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부르짖죠.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말해요. 예수님 사람 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또 다른 성경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연결된 겁니다. 사랑과 온유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온유함이지 강박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온유함을 세워야 됩니다.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얘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면 그래도 대단한 막 백마를 타든지 대단한 무슨 검정말을 타든지 거기다가 아주 대단한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이러고 타시지 그래 겨우 낙이 맨날 짐나지도 않으니 벗어 걸으면 낙이를 겨우 타고 오세요. 뭘 말해 왜 그런 말을 여기 하셨습니까? 왜 이걸 기록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태도는 온유한 자였단 말이야.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왕권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히 나귀를 타셨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부인되는 건 절대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현이에요. 그 중에 하나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참으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다 참으니까 내가 바보스럽고 내가 멍청이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리 사람을 날 바보라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보지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로마를 불질리지도 않았는데, 잡아다가 십자가다 못 박아 불에 태워 죽는데 우리가 안 죽였어, 우리가 불태워놨습니다 하고 항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불타 죽어야 돼요. 바보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참는 것이에요. 지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해결할 걸 믿고 맡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네. 항상이에요. 항상은요, 시간과 환경을 다 초월한 걸 말합니다. 지금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이런 상황도 기뻐하고, 저런 상황도 기뻐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쁨을 방해해서 소멸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기뻐하는 생각을 뺏어가고서는 지각이 뭐예요? 오감각을 말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리고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는 촉각.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밤에 들어가니까 무슨 냄새인가? 숨을 못 쉬겠어. 이게 무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게 말했는데 보약 냄새가 나는데 보약. 이건 보약이요. 냄새는 좋은 게 아닙니다.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상한 고기가 타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보약 냄새가 나네요. 그랬지. 근데 코가 불었다면 그게 나겠어? 코가 있으니까 낫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나는 사실은요. 사무실인데. 그래서 뭘 잡수셨더니 멍게젖을 잡수셨대. 멍게젖. 멍게만 해도 냄새가 나더니 그걸 다 젓갈 만들었더니 이게 싸가질 거 아닌데 얼마나 골젓하면 속은 내가 하는 거지. 아, 그러시냐고 웃고 말았죠. 그거 났다 보니까 찡그리고 안 기뻐하면 되겠어요? 근데 또 귀라는 게 있어요. 귀가. 귀가 말이야, 맨 뒤에서 날 욕을 하고 앉았어. 이렇게 기분이라고. 기쁨이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런 지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여기에 주님이 친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때의 표현 중에 또 하나예요. 그때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스스로 겸손해지라고 그랬어요. 네. 또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그때의 생활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말은 사랑과 온유함과 자기를 부인함과 인내와 기쁨과 평강과 겸손 등은 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반대로 화내는 것과 성질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현이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뭐라고 해명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는 것에는 화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말하면서 화를 내시십니까?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럴 수 없지요. 화가 나다가도 사랑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괴롭히는 게 국민이 여겨지고 불쌍해지고 안타깝게 여겨지게 바뀌겠지. 저 많이 경험했어요. 가까이 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을 말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가다가도 화는 다 내려가고 말이 공손해지고 불쌍히 국민이 여기는 음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믿는 형제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 우리에 대한 명령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던 거예요. 만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면 화낼 것은 절로 없어져요. 화내지 말아 안 해도 없어집니다. 사랑함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성질을 부리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가를 보아야 됩니다. 행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이 사랑에 이렇게 몇 번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의 분장이지만 사랑은 분장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랑은 그 자체가 사랑이 돼야 됩니다. 태도야. 사랑의 태도가 돼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어쩌다가 한두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럴 뜻이에요. 삶 자체가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니까 항상 사랑의 제1호가 뭐예요? 그렇지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참으셨습니까? 아니면 즉흥적이었습니까? 저 옛날에 못 참았거든요. 여보, 이거 왜 치약에 칫솔이 이래? 짰으면 뚜껑을 덮어놓지. 그거 왜 못 참아요? 즉흥적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덮지 않았을 때는. 기다리고 보면 이유가 나올 텐데 금방 참지 못하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를 힘들게 했을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사랑의 1호가 태도가 뭐냐면 그 나타나는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인데 참는 거. 저 참는 성질이 아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참는 거를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화를 낼 수가 없게 되죠.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온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온유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시면 그가 왕계심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온유한 것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대화하기 아주 쉬웠어요. 요청하기도 쉽고 접근하기 쉬운 분이었어요. 어려운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요. 열두 제자가 따라가면서 대단한 질문을 모셨다고 대단한 분 모셨다고 세상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 있는 자를 만났다고 의식되면서 아주 뻐지고 다녔다고. 그래서 누가 올라가면 막 오지마 몰랐는데 막 사람들이 반이 가고 이랬다.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가 올 때 쫓아버리니까 어린아이 온 걸 쫓아버리지 말아랬죠. 가까이 하라랬죠. 너희들이 어린애 같은 마음을 안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주님은 접근하기 힘든 분이 아니었었다고요. 아주 접근하기가 참 쉬운 분이셨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말하기 참 힘든 사람이세요. 접근하기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너그러운 사람,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의 태도가 그리고 성품이 온유하다면 자연히 성질을 낼 수가 없지, 그렇죠? 모든 분노는 어디서 오느냐? 강팍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거칠은 성질이에요. 감정은 좋지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한 감정을 내야지 거칠은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거친 것이 바로 성질을 내는 것.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성질을 내는 게 쥐를 내줘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쥐를 주지 말라고요. 우리는 내 성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이러한 것들은 온유함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럼 온유한 것과 어울리지 않은 것은 나타내지 말아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길 원하고 개인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성질을 내지 않게 되죠. 그렇죠? 형제 또는 자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호 안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왜 신뢰합니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리한 태도로 나올 때가 있고 나에게 자극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극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며 자극 안 받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인내해야 된다고 말했죠. 모든 걸 참으며 우리에게 임한 일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죠. 왜 허락한 것이냐? 나에게 어떤 부정당한 거, 정말 부정통한 게 나에게 임했어도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종에게 팔려간 거고 그거 정말 요셉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부정당한 것이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형제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요셉이 남편 있는 부인이 같이 잠자자고 해서 싫다고 도망갔는데 그게 다르겠지. 그게 잘못됐다고 그 사람을 누명수박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정당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말했다면 하나님 허락했다고 형제들이 파는 건 형제가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내가 좀 잘 듣고 내가 겪은 거 다 알고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은 그리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존재해서 내 사정 다 하시면 전능까지 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벌거벗이 다 드러내가지고 날 힘들게 내버려두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날 지켜주시는데 왜 이런 걸 겪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이유가 있죠. 그걸 내가 잘 감당해서 깨달아야죠.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그리고 내가 고쳐줘야죠. 남을 고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문제는 내 눈에 불벌을 보지고 남의 튀는 분위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계가 어지러워지고 불신자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들어오고 싶은 우려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얼마나 참았습니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주어진 일만 꾸역 맡으며 충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럽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내서 전옥이 열쇠를 다 맡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이만하면 됐다. 그래 너는 시험에 통과했어. 온전하다. 이제는 종이 대신 절만하다. 그래 애교의 종이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은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라. 중간에 폭발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옳게 인정하신다. 모든 걸 너는 갖췄다.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고. 그런데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졌으면 이제부터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이 신앙이 돼야지. 예? 생각만 신앙이 돼서 됩니까? 생명이 신앙이 돼야지. 여러분 생각이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신앙 자체가 생명이 돼야 되고 사랑 자체가 생명이 돼야 돼요. 만약 우리의 생활이 인내하는 생활이라면 성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라. 그 기쁨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쁨 잃어버리면요. 1억 천금 갖다 줘도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쁨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기쁨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화를 내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 분명히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쁨에서 동시에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만약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화를 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내는 것이 자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성질의 기회를 주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생활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그런 성질이 고쳐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무슨 말입니까? 인사가 그거예요.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어떤 일도 우리의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평강을 지킬 줄 알아요. 주님의 평강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줄 아는 자가 내 제자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고 큰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지에 올라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땅에서 자신을 낮추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낮아지는 데가 높아질 것이요 높아져 가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스스로가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봐도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성질을 내고 함부로 화를 내면 주님은 싫어하세요. 예.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질을 내고 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현이라죠.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표현인데 오래 참는 표현.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함이었어요. 내가 나타난 표현이 온유합니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세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이지. 신앙은 뚝 떨어져서 우리 삶하고 별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사는 거, 잠자는 거다 신앙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밥 먹는 거, 일터 가는 거다 신앙과 관계되는 것이지, 뭐 교회 와서는 신앙, 믿음, 주님, 예수, 예수의 피, 뭐 보혈, 그거 부르지, 그거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주관해야 되고, 예수 사랑을 주관해야 되고, 예수님이 날 주관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의 종교로 따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은 따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럼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해야지. 그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새 피조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위로인 참는 걸 배우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으셔야지. 그거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거 좋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는 뭐 이렇게 나보다 훨씬 오래 긴 분들 계시지만, 저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서부터 목사 됐으면 더 오래됐을 텐데, 한 70년, 아니, 한 50년 목회했을 텐데, 제가 세상을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됐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살때그 상황하고 믿음의 상황하고 비교가 되잖아, 그렇죠? 분별이 되죠. 저는 훨씬 지금도 남 보기엔 바보스럽지만, 멈칫같이 보이지만, 자존심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저는 그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옛날엔 남한테 지지 않았어요. 싸우진 않았지만 지진 않았어요. 더 좋아요. 손 옆에 다 잡아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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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외 예수 이외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외 예수 이외 진리이신 하나님, 절대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알아야 얼마나 알며, 인간이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며, 인간이 거룩해야 얼마나 거룩하며, 인간이 정확해야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남을 깨우치기 전에 자신을 깨닫는 각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했으니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도 거기에 해당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감격한 자리, 기뻐하는 장소, 감사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